성도 여러분,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악한 귀신에게 시달림받던 자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그 근방의 여러 동네의 백성들까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만 없애면 모든 것이 깨끗이 끝날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못되어 예루살렘 거리는 그들이 보기에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다 도망가고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예수 제자들이 나타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며 야단이 난 것이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야 할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버젓이 나타나 이제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태가 더 심각해진 것이죠. 그러자 17절에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보자 그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받아 누렸던 관심과 존경심이 자신들로부터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일자 무식, 배운 것도 없는 갈릴리 청구석에서 온 예수 똘마니들인 제자들에게로 쏠리자 그들 마음에 경쟁심이 발동했던 겁니다. 그러자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산헤드린 공의회를 통한 두 번째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만 공회에 잡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는 협박을 받고 풀려났는데 이번에는 모든 사도가 감옥에 사로잡힙니다. 권력자들이 이 사도들을 가둔 이유는 바로 시기심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내부적으로 이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런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면 그 시기심으로 가득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마음 역시 사탄이 가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탄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시기심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은 사탄의 놀이터였죠. 성도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는 사실 모든 사람의 고민거리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시기 질투라는 것이 뭘까요? 시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 envy라는 그 단어는요, 자세히 보다, 자세히 주목하다 라는 어원을 가진 라틴어 invidia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시기란 다른 것이 아니라 눈앞의 대상을 악한 눈으로 응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그 존재 때문에 자신이 형편없고 참 비참하게 여겨져 상대를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를 묵상해 가고 있는데 어제 5장에 말씀해 보니까 에스더 왕후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참석하고 의기양양하게 나오는 하만이 집에 돌아와 아내와 친구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대골문에서 근무하는 그 모르드게라는 유다 여성만 보면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네라는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죠. 당신보다 더 인기가 많은 친구가 그냥 미운 겁니다. 동료가 승진을 하자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죠. 그 사람 잘못은 아니지만 동료가 잘 되니 배가 아픕니다. 사람들이 남의 성공을 축하해 주는 경우는 자기보다 조금 못하고 덜 성공한 사람에게 한정될 뿐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질투와 시기는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물건이나 혹은 성품이나 혹은 지위를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보고 고통을 느끼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시기 질투하는 대상과 우리 자신을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죠. 그 비교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왜소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바로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런 고통에 대한 반응으로 시기가 생겨 시기하는 대상을 험담하고 중상모략으로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내 시기의 대상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시기와 질투를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대죄 중에 하나로 아주 심각하게 다루었던 겁니다. 실제로 한 초등학교에서 아주 저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땡땡땡땡땡. 답은 다 아시죠? 여러분 누구나 이 답은 압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속담을 가르치기 위해서 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정답은 배가 아프다. 뭐 배가 꼬인다. 그런데 어떤 초등학생들은 이런 답들을 썼습니다. 참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가본다. 사촌이 땅을 사면 정말 좋겠다. 이런 답을 쓴 친구도 있었고요. 한 학생은 뭐라고 답을 썼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나는 씨를 뿌린다. 대박입니다. 대박. 여러분 이 마음이 성경이 요구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것이 오답이라고 말합니다. 정답이 아닌데 사실은 정답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였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이런 상황 아닐까요? 아니 자신들이 다스리는 지금 이 백성들에게 기쁜 일이 일어났는데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상을 줘도 현찬을 파내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시기심이 가득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생명의 말씀 부활의 복음도 가둘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상상할 수 있는 전부였죠. 이것이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며 아니 복음을 대적하며 행하는 익숙한 방법입니다. 또 종종 그런 핍박의 방식이 효과가 나타나죠. 이렇게만 하면 이번에도 예수의 부활이라는 이 황당무계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하는 굉장히 유머러스하세요.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와 같은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생각을 하나님은 아주 기가 막힌 방식으로 깨뜨리십니다. 바로 옥에 가둔 사도들을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굳게 다치고 간수들이 버젓이 지키고 있는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기적을 통해 사두개인들의 무력 행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그렇게 증명해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서 사도들이 갇혔던 옥, 감옥은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공공감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뭘 말하는 것이냐면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부리고 있었던 노예들이 말을 안 들어서 징계 차원에서 프라이빗 자신의 개인 감옥에 감금하거나 이런 감옥의 수준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사모한 경비와 감시하에 놓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이 사회의 공적인 암적인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감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 아예 사도들을 감옥에 사로잡히지 않게끔 도와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감옥에 끌려갈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굳이 또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꺼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아무리 세상이 부활의 주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려고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이 그들이 잡아놓은 사도들이 감옥에 없다는 말을 듣고 탄식합니다. 대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고 증거하죠. 이 사건은 사도들에게만 표적이 아니라 권력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표적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 극심한 시기와 질투심은 사도들 때문이기 이전에 사실은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공의회에 잡아와 심문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28절에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조차 거부하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라 말하지 않고 그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그 사람이라고 부르죠. 예수의 이름조차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의 이름에 어떤 능력이나 소망이나 어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죄사함이 없었다면 그들이 시기할 일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 이름이 그들 안에 극심하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소망이 일어났고 예수 그 이름 때문에 그들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 그 이름 때문에 그들 안에 놀라운 치유와 죄사함의 능력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불타는 시기심을 통해 결국 무엇을 드러내려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소망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시는 생명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뒤에 어서 빨리 이 성전에서 빠져나가 어서 몸을 숨기고 멀리 도망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20절에 뭐라고 명령하시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천사를 통해 사도들에게 전하십니다. 아니 무슨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이럴 것 같으면 굳이 왜 탈출시키신 건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로잡혔을 때는 곧바로 주의 형제들에게 가서 놀라운 간증을 나누게 하시더니 이번에는 사자굴에서 다니엘처럼 건지셨던 것처럼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시고는 다시 사지로 내모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나중에 다시 사도들이 붙잡혀 신문을 받고 이번엔 곱게 공의회로부터 보내지지 않습니다. 잔인한 채찍을 맞게 하시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성도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고 감사하며 찬양했는데 곧다시 그 축복이 더 큰 고난의 시작이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차라리 축복을 주시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 세 분의 순교자들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안대혁 선교사님, 복음의 황무지 위에 교회 지도자들을 키우는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어떤 신학교보다 탁월한 영성과 지성 그리고 복음의 열정을 가진 교회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참 복음적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둘러보시며 그 현장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공안들의 위장된 교통사고를 통해서 순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선교사님을 그렇게 불러가셨지요. 그때 모두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역은 멈추는 것이 아닌가? 배원규 목사님을 통해 양육받고 복음에 불모지었던 아프간 땅에 유치원 사역을 하던 청년 자매님들과 또 그 땅의 땅을 함께 품고 의료 선교사로 파송받은 부부가 사역하던 그 현장을 방문하던 단봉팀이 탈레반에게 피랍되었습니다. 전 세계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뒤로하고 배용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님을 하나님은 그 땅에 순교의 피로 뿌리셨습니다.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순간이었죠. 그러나 그 민족을 향한 복음의 행진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단기 봉사를 갔던 유경식 선교사님이 이어서 아프간 난민들을 섬기기 위해 그리스에서 그 민족을 향한 놀라운 일을 또 시작하셨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복음의 역사가 비록 아프간 땅은 아니었지만 자유를 찾아 고향을 떠난 나그네들을 섬기는 사역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의 교회가 귀한 선교의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선교 보고를 위해 고국에 돌아오셔서 그럼 건널목을 건너시는데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우셔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원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님의 부검을 담당하시고 피랍자들의 건강을 살뜰히 돌보시며 아프리카 미래의 재단의 대표로 또 안양샘병원 원장으로 많은 선교지에 의료 선교사역을 감당하셨던 박상은 장로님이 베트남 의료 선교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데려가시는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땅의 삶을 좀 더 이어가시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더 값지게 드려질 믿음의 사람들을 왜 이렇게 서둘러 데려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속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순간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축복이 따로 있고 축복 아닌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모든 순간이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 또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들에게도요, 자신들이 감옥 안에 있는지 감옥 밖에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자신들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다시 그래서 망설임 없이 새벽에 성전을 향해 기도하기에 나온 백성들에게 남김없이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또한 사도들이 기도한 것에 응답이었죠. 여러분 이미 사도행전 4장 29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뭐라고 그들이 기도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한 대로 순종합니다. 있는 담대함도 다 사라질 상황 앞에서도 사도들은 더욱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고 평안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 거절과 위협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자들의 위협을 다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 힘을 달라고 기도드렸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도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해 주십시오.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데 정작 자신의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갈지언정 저 사람 보고 싶지 않지만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기도만 하고 내 손과 발이 그 사랑의 수고와 용서의 자리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행동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기도가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은 놀랍게도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기도를 통해 그들은 깨닫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던 사람이 너희들을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던 말씀이었는데 바로 이 순간을 위한 말씀이었음을 지금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미처 몰랐었는데 그때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선명히 알고 있는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 앞에 놓인 길 앞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제 뒤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어 후회함 없는 증인의 삶을 달려갈 그 믿음의 담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듦과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었는데 이제 자신들의 몸이 순간이었지만 그러면 시공간의 차원을 넘어서 이동하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가둔 무덤이 죽음을 부수고 나오셔서 빈 무덤이 된 것과 같이 감옥의 병정들이 삼엄하게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데 여전히 그 감옥문은 잠겨 있었는데 그들의 몸은 감옥을 나와 다시 솔로몬 행각을 향해 자유롭게 가는 겁니다. 죄수를 지키나 죄수가 없는 빈 감옥은 어떤 인간의 상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이 사로잡혔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 남김없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더 이상 그들의 몸을 가둔다고 복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더 이상 사도들을 둘러싼 그 적대적인 환경이 복음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사실은 우리 또한 이러한 불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세워 가시는 것이죠. 주님을 더욱 그 고난 속에서도 불시험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더욱 바짝 붙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내 심력과 내 인맥을 동원하고 내 자원을 끌어모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면 우리는 얼마 먹까? 죄송합니다. 무너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은혜 이외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들의 순종으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고요.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사람은 권세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인맥과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가 누리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 짐 엘리엇의 고백이 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목하게 되는 사실은 마치 오늘 5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과 데칼코마니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백준현 기념교회를 섬기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묵상 가운데 굉장히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몇 군데를 인용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최고위급 종교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하고 그들의 마음을 다 안 데모아 어리석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진리를 똑같이 짓밟습니다. 4장에서도 5장에서도 그 부활의 증인들을 불러다가 신문합니다.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말라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죽이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4장에서도 똑같이 반복했던 일들이잖아요. 5장에 똑같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4장에서 했던 설교를 오늘 또 하는군요 라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끼시면 설교를 잘 들으신 겁니다.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진짜 데칼코마니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강팍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복되었죠. 그러나 그런 삶의 반복이 그들이 손에 쥐고 있는 이 세속적인 권력과 욕망은 지켜주었겠지만 여러분, 그들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처럼 어리석고 교만한 삶의 반복으로 인한 그들의 뒤늦은 탄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아무리 후회한들 자신의 욕망을 따라 반복했던 삶은 안타깝지만 또 다른 삶의 기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탄식 속에서 끝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도행전 5장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선 사도들의 삶 역시 4장의 반복이었습니다. 다만 유대교 지도자들과 차이가 있다면 그들의 삶이 자신의 욕망을 위한 삶의 반복이었다면 사도들의 반복은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위한 삶의 반복이었다는 차이뿐입니다. 그 차이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표현만 다를 뿐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공회 앞에서 그들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오롯이 증언하죠. 당신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를 오른편에 앉히시고 예수님을 왕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이 당당한 답변의 모습과 내용 역시 여러분 이미 친숙합니다. 왜요? 사도행전 4장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증언이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느 정도로 주님을 위한 반복이었는지를 오늘 42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반복이지만 그 반복된 삶이 담고 있는 의미와 결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사도들이 주님을 위한 삶을 반복하는 것은 그저 따분하고 무의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들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 속에 주님의 은혜를 더 크고 깊이 누렸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위한 삶을 반복하던 그들의 삶이 끝나는 순간, 마침표를 찍는 순간 그들은 일말의 후회도 없이 오히려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41절에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채찍형을 당한 뒤에 풀려나죠. 그런데 사도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뭐 했다고요?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고통 자체를 기뻐한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자신들 또한 걸어가고 있음을 기뻐했던 것이죠. 만약 감옥 밖으로 나와 이 육신의 몸이 자유롭게 되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없었다면 오히려 그들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전도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감옥이냐 감옥이 아니냐, 핍박이냐 핍박이 아니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한 고난이 기쁨이 되었던 사도들의 모습을 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복음 전하다가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조롱과 비난과 혹 무시와 오해를 받는 자리에 서셨습니까? 그렇게 서실 수만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순을 가르치며 이미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10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너희라고 예배할 수 있겠니? 이 세상이 가질 수 없고 사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신 것을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씩 아프간 필합을 통해서 우리 두 분의 순교, 이 순교의 유산을 이어받은 샘물교회 혹은 은혜샘물교회 이름을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곤 하면 왠지 모르게 아, 저 광신도 집단 아니야? 라는 시선을 제가 받았던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불신자가 아니라 제가 작년에 미국을 갔을 때 멕시코에서 선교사에 가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사실 그런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제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때 저는 조금 더 주저함 없이 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알고 있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저는 제가 증인으로서 말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든 사람이 후회한다는 죽음 앞에서도 사도들은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그들의 삶이 자신들에게 은혜를 반복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위한 반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삶의 1분 1초가 욕망을 따르는 죄의 반복이 아니라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복음을 위한 진리와 생명의 반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